우리 성경은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7장 5절 말씀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재승이은 구약 성경 3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 다 찾으셨죠?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며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적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와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수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오이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틀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을 향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그러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실 받을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마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편하게 살기를 바라고 부담스러운 일을 어쨌든 피해 가기를 바라고 사람과의 부딪힘이 없이 원활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정말 내가 죽기보다 싫은 일들을 쳐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담을 넘어야 할 때가 오죠. 여행을 하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겠지만 인생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할 때가 있고 그죠? 예. 정말 같이 살고 싶은 사람하고도 떨어져 살아야 할 때가 있죠. 예, 이건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한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게 우리 마음이 원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살인데 근데 이제 그 원한 대로 되는 세계가 있어요. 신비롭게도. 여러분 그런 세계를 한번 발견을 하거나 그 맛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참 인생의 맛은 뭐라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신비롭고 너무 좋은 세계예요. 저는 오늘 그 세계를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3년 6월 3일 날 강주 은혜교회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선교에 전무후무하고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강주에 내려갔을 때에 첫날 저녁 모임을 마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끝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강진에 있는 전 사역자가 교회를 자기 거라고 하면서 움켜쥐고 안 내놓는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막 차를 타고 이제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끓어오르는 혈기를 쫓아서 강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쌍. 그래서 내가 얼마나 늘어났는데 너가 죽었다. 그러고 이제 막 완전 과거를 확 나팔을 불러가지고 막 개망신을 시켜버리겠다 하면서 이제 그게 제 이제 본심이었어요. 그리고 막 씩씩거리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께서 딱 첫 마디, 박 목사, 예, 상황이 어떠냐고 물으시지 않고 그냥 딱 첫 마디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마라. 어찌 알았는지. 예.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예, 예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예, 예. 여기까지 꽉 차 있는데 안 그래도 그날 저녁에 제가 왔다라고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환영 예배인가요?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안 보여요. 그래서 물어도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요. 와 있는 사역자들이 이 동네는 원래 이렇게 사는가? 제가 살던 수원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뭐 찢고 볶고 싸우면서 해도 참 그래도 재밌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놈 동네 가니까 뭘 물으면 가만히 눈만 끔뻑끔뻑 멀떡멀 쳐다보고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다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사역자가 누구누구인지 다 파악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내려가는데 목사님께서 싸우라! 그러면 내가 막 엄청 힘이 났을 텐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눌리고 이해했어요. 바로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인심공격을 해라. 이제 그 하루 내려가고 있었거든. 얼마나 좋아. 근데 하지 말래요. 이건 도저히 아멘이 안 되는데 안 되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잘해줘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해줘야 됩니까? 처발라야 됩니까? 예, 처발라야지. 두 대 맞고 한 대 때리더라도 붙어 싸워야지. 근데 목사님께서 잘해줘래요. 어쨌든 배운 게 예니까 또 대답을 예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건 아멘이 되더라고.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는 또다시 이제 목사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인신공격하지 마라. 잘해줘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이제 여덟 번을 예하고 나니까 전화가 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갔죠. 제가 다시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설명하기도 못하고 했으니까 그냥 갔어요. 한참 차를 타고 한 30분쯤 가고 있는데 또 전화를 또 주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전화가를 끊고 잠시 후에 강진 예배당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크레인 같은 걸 가져와서 간판을 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똑같은 간판이에요. 간판 새 걸 바꿨나? 하고 이렇게 창문을 열고 운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같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보니까 글자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 교회 이름이 맞는 것 같기도 안 맞는 것 같기도 이상한 거야. 나중에 앉아보니까 글자 한 개 딱 틀렸어. 간판을 교회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간판을 바꿔 달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저씨 뭐 하세요? 제 목소리가 차분하게 좋을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웃을 때. 조심하세요. 이 아저씨가 이렇게 내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차를 딱 파킹하고 딱 나오는데 간판을 내려가지고 차에 실고 가버렸어요. 만약에 했다면 이제 죽었죠. 이제. 그냥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간판을 달다가 말고 다시 내려가지고 실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가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교제를 하고 한 매 시간을 교제를 하는데 겨우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목사님을 뵈러 가겠다고까지 약속을 받고 이제 전심대가 약간 좀 넘어서 식사로 나가는데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광양에 있던 친구가 전화를 해서 광양교회를 딱 움켜잡으려고 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모르는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한테 막 화를 내면서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뭘
여기 누가 온다면서요? 나 몰라.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되니까 누가 온다고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저보다 먼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막 삐끄러지기 시작하면서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날 지금 여기 와 계시는 홍 목사님이 전주 계실 텐데 강진에 같이 내려와서 같이 수습하고 같이 막 뛰어다니고 전국에 강진교회를 다녀갔던 전 사역자들이 다 와서 함께 이렇게 해주고 그 당시에 강진교회에 나왔던 사람 다 떠났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7년 전에 교회 안 나왔던 사람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부친, 모친 이런 분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이제 수습을 하고 이제 교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들 서류를 만들고 그러고 한참 있는데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홍 목사님을 광양으로 좀 가십시오. 그러고 얼마 안 있으니까 저녁 때쯤 됐는데 한 6시인가 다시 됐는데 완도에서 툭 붉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역자가 안 가고 어떤 형제를 통해서 완도교 사람들 한 명씩 자동찬으로 불러내가지고 차 안에서 막 이야기해서 사람을 불신을 집어넣고 교회를 이제 딱 삼켜버리려고. 그래서 그 연락을 듣고 저녁도 먹는 돈 많은 돈 그냥 강진교회는 지역사회교회에 맡겨놓고 차를 타고 완도까지 또 내려갔어요. 가서 새벽 2시까지 앉아서 막 이야기가 교절했는데 막 처음에는 팽팽하게 싸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싸우는데 그렇게 막 등을 돌렸던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돌이켜줘서 그 길로 이제 올라와서 집에 오니까 거의 새벽 4시쯤 됐더라고요. 제 기억에 그의 한 해를 침대에 몸을 누워본 기억이 없어요. 원망만 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날 들어 웃자라고. 그래 울다가 쓰러져 자다가 일남은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해를 보내면서 지금 여기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둘째 아들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내고 군대를 갔다 와서 단기를 간다고 1년 동안 훈련을 다 받았어요. 마지막 3차 훈련을 받을 때에 지금 교회를 떠나버린 형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밑에서 훈련을 받다가 저를 닮아서 우리 아들들이 잠깐 거칠어요. 네, 독특하죠? 스타일이 강하고 자기 세계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좀 이렇게 막 그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말 안 드니까 너 임마 잘렸어. 이렇게 이제 아마 이 잘려서 잘린 게 아니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 말 듣고 잘렸으면 내가 여기 왜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딱 짐 싸가지고 그 길로 내려와 버렸어요. 대득에서 내려가다가 사무국에 전화를 해보니까 잘란 적 없다. 그러니까 뭐야 씨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향하여 이 목사들을 향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길로 떠나서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몇 년을 흘렀는데 아마 그런 강주에 그런 어른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자살을 하든지 큰아들도 삐딱하게 나가 있지 둘째가 그러니까 행방이 묘연하니까 근데 그거 생각할 여지가 없었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이쪽 일이 너무 큰 일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할 이럴 만한 여기에 마음을 둘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일이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에 제 아들이 처음으로 제가 있는 강주에 불쑥 나타났었어요. 아무 이야기 없었어요. 그냥 왔다가 뭐 하룬과 이틀 있다가 다시 갔어요. 그때 제가 주일날 오전 때 11개 7장 말씀을 전하면서 4명의 문둥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문둥이가 됐을까? 왜 버림을 받았을까? 아, 사마리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문둥이를 만들고 그들을 성 밖으로 쫓겨나게 하고 죽음이라는 위치까지 가게 해서 아람진으로 가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 그 문둥이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살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 속에 아직도 제가 깊은 이야기는 잘 몰라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말씀 앞으로 딱 돌이켜서 돌아왔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 그런 어떤 내 앞에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면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아들을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 딱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저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이 강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강진에 있는 김태한 형제하고 막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막 목사님을 보고 막 선생님이라 그러고 뭐 이런 식 막 야 떠나니까 막 인간 이하의 삶을 살던구만요. 지금 여러분 저 보고 뭐 목사님 가고 어떻게든 마음 바뀌면 네가 이 자식아 하고 달라들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자식은 맞지만 우리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송정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윗이 시글락이 불타오르고 막 울고 또 울고 울고 있을 때 함께 울고 있던 동료들이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죽여버려! 갑자기 같이 슬퍼하고 울던 동료들이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확! 할 때 궁핍함을 당하면서 이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내가 쫓아가면 미치겠나이 쫓아가라.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아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모든 짐이 내려놨습니다.
아,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반드시 미치게 되고 정령도로 찾는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바닥에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몰라. 누가? 몰라. 근데 찾는다고 하셨어. 그러면 찾아.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담양이 뒤집어지고 송정이 뒤집어지고 은혜교회가 뒤집어지고 벌교교회가 뒤집어지고 강양, 강진, 완도 하여튼 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아무것도 제게는 문제가 안 됐었어요. 엄청 너무 크니까 그걸 내가 뭐 걱정할 만한 영역도 안 되고 이걸 싸울 만한 것도 안 되고 그냥 뭐 그렇구나. 근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보니까 모두가 제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고 마지막에 남았던 것이 강진교회 예배당 문제가 다 넘어가고 1심에서 재판에서 너무 보기 좋게 완패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은 정령 찾는다고 됐는데 정령 잃어버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이 돌아보니까 시글락이 불타고 다 끌려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울었잖아요. 나도 울어야 될까? 아니다. 찾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막 이제 길을 이렇게 알아보는데 어쨌든 제가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변호사님을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찾아가서 그 사건을 좀 의뢰를 하고 변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렇게 보시더만 목사님 이거는 재판거리가 안 됩니다. 돈벌이가 안 됩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나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이분은 돈벌이 안 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간증을 해드렸어요. 그 사람은 간증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간증을 해드렸어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단 변호사비는 안 받겠습니다. 실비만 주십시오. 이제 이 재판할 때 뭐 들어가는 경비가 있어요.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사건을 맡아서 일을 진행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 아무리 사람이 완벽하게 해도 허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진짜 완벽하게 했어요. 정관을 다 바꾸고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인감 도장 다 받고 그냥 다 했고 완벽하게 서류를 꾸몄는데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측에서도 이제 그걸 또 이제 그 찾았겠다고 하면서 또 이제 막 그 도장 파고 뭐 해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또 정관을 또 만들었어. 내가 막 절대로 못하게 했거든.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1심에서 재판에서 판결을 받는데 벌금이 떨어졌었어요. 원론 벌금을 내라. 그런데 그쪽에는 자기 이긴다고 안 했어요. 2심에서 이 변호사님이 그걸 이제 어떻게 다 찾아가지고 뒤집었어요. 이걸요. 둘 다 불법이다. 정관을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구 거냐? 그러면 전 김태희 것도 아니고 지금 와 있는 전병규 것도 아니고 전에 있었던 김월주 거다. 죄송합니다. 세상 떠나셨습니다. 김월주 목사님. 고로 죽고 없으니까 어디서 왔노? 선교에서 왔다. 고로 이거는 선교의 거다. 그래서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뭘 갖고? 교회에 고유번호가 있어요. 전에 고유번호는 개인 교회마다 나오는 고유번호였는데 그걸 이제 선교의 차원에서 전체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선교회가 갖고 있는 고유번호로 바꿨는데 이걸 안 바꿨어요. 이거 바꾸면 강진교회가 자기 게 아니고 뺏긴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이제 김태환이 했는데 그걸 안 바꾼 거죠. 그걸 찾아내셔가지고 딱 뒤집었는데 그래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다렸죠. 저희들은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류가 그대로 넘어가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모든 변호사의 경비는 김태환이가 이렇게 이렇게 이 금액을 지불해라. 그리고 이것은 기쁜 소식 선교회로 되돌려라. 그래서 이제 찾아서 지금은 거기서 사역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구원받고 모임을 갖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얻은 거예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께서 너 강주로 가라. 예, 짐 싸가지고 왔고 전화로 네 마디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무시하려 그러니까 목사님을 내가 짓밟아야 하는 거예요. 그 짓을 못 하겠어요. 막 올라오다가도 싸우지 마. 임신 공개하지 마. 잘해줘. 뭘 잘해주지? 잘해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섭받고 내가 신앙이 아니고 내 마음의 하나님과 상상의 하나님을 섬겼던 실제의 목사님과 내 마음의 상상의 목사님을 섬기고 따랐던 그 잘못됐던 이 내 신앙을 간섭하면서 실체를 찾아주었던 그래서 내 안에 실제 하나님과 내 앞에 계시는 종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줬던 그렇게 막 간섭받고 마음이 어려웠던 마음이 바뀌었던 그 간증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것이 사람들을 다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모아주셨어요. 올 봄에 5월 달에 대진도 집회를 했는데 새로 오신 분이 1,500명이 넘게 왔다 갔어요. 강주에 집회하면 우리 교회는 안 나와요. 목사님 말씀 들으러 오신 분이 엄청 많아요. 이래 나가서 만나보면 올해는 언제 집회합니까? 박옥수 목사님 언제 오십니까? 묻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런 집회를 하면서 집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분이냐? 그래도 강주라는 도시 속에서 좀 레벨에 있는 사람들, 청장님들, 의원님들, 시의장들, 그 다음에 언론의 사장님들, 사업가들, 교육 쪽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목사님하고 만나게 할 수 없을까? 수년 전부터 그래서 그분들을 막 초청을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목사님이 집회 때 힘들고 피곤하시지만 그 시간을 만들어서 한 시간 내지 한 두 시간 정도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매년 전부터 해왔어요. 그러면서 저희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작가 쪽에 그 다음에 언론 쪽에 교육 쪽에 정치 쪽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돼서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거죠. 직접 와서 만나고 이야기 듣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그렇게 수년을 해왔는데 모일 때마다 한 200명씩 300명씩 이렇게 모였었어요. 그리고 올 봄에 집회 때는 저희들이 한 번은 그렇게 강주 쪽에 있는 귀빈들을 모아서 모임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한 번은 일반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모아서 한번 모임을 하자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처음으로 셰레프를 했는데 80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칸타타를 하면서 집회를 하자 그래서 하면서 이틀이니까 첫날은 셰레프를 하고 둘째 날은 귀빈들 모임을 하자 그래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저희 식구들끼리 다 해서 한 200명이 되는 넘는 사람이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만 150명이 넘게 오셨어요. 그 다음 날도 한 200명이 넘게 오시고 저 그분들이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희 이제 칸타타 마치고 그 다음 주 바로 이어서 제가 그분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았어요. 모입시다.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150명 중에서 110명이 넘게 오셔가지고 한 4시간 정도 모임을 했어요.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 들으시면서 행사 참석하시면서 마음에 들으셨던 부분들 자유롭게 발표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자리를 피워드렸어요. 어떤 비평도 좋습니다. 어떤 마음에 좋은 얘기도 좋고 뭐든지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공유합시다. 이 강주 전남 쪽에 이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유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어떤 분은 30분 하는 분들 계시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고마운 게 그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자기 마음에 이루어졌던 깨달아졌던 틀린 거 이런 것들을 막 내놓으면서 언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배울 수 있습니까? 예,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못 가르쳐드리면 우리 또 목사님 오시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장소는 준비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이러지 말고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납시다. 좋지요. 1년에 네 번 만납시다. 이제 그러면 그렇게 분기마다 만날 수 있도록 날을 한번 정해보시고 잡아보시고 의논해서 결정되면 통보를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모임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강주에 자주 올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강주에 오시는데 목사님의 몸을 입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실 텐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모아놓는 게 일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목사님 알아서 하실 거고 나는 사람을 모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수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러다가 이걸 제대로 좀 알리려면 언론이 제일 좋은데 어떻게 길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언론 쪽에다가 이제 저희들 이제 소식을 알리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일하고 있었던 교회 안에 자매님이 있는데 부탁을 했죠. 알아보라고. 그래 이제 가서 해왔는데 막 기분이 너무 좋아하냐 막 열변을 토하는데 목사님 이래 이 신문에서는 이렇게 전면 특집으로 글을 실는데 뭐 2천만 원 그러면서 뭐 어떤 데는 뭐 2,500 하고 내가 미쳤냐 그랬어요. 다음에 막 깜짝 놀라 눈이 2,500 2,000이 애 이름인 줄 알아? 당장 갔어. 안 한다 그래. 이런 목사님의 그런 돈을 받고 싫어야지. 왜 돈 주고 한다 그래?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러면서 당장 가가지고 전부 다 300만 원 해. 그리고 이제 그 신문 전면 특집을 실어주고 300만 원에 하라고. 그리고 300만 원 주고 50만 원 받아와. 그냥 받아오지 말고 그거는 우리 전남 강주 학생들이 해외 갔다 돌아와서 귀국 발표할 때 와서 사장님 보고 장학금 주라 그래. 그럼 이건 엄청 좋은 거야. 그래 이제 보냈어요. 갔다 왔어요. 다 해갖고 왔어요. 기자들이 뭐 그러냐면 세상에 세상에 대한민국 이런 데가 어딘지 하면서 기자들이 사람 돈 뺏어가지 기자들 돈 뺏어 여섯밖에 없다 하면서 제가 뺏어온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장학금 주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귀국 발표하면 장학금들을 많이 줍니다. 신문사 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장학금을 줘요. 강주 전남 쪽에 있는 우리 해외 갔던 친구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수년을 이렇게 이제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그리고 행사 때마다 우리가 전면 광고도 내주라 그래. 그래서 이제 전면 기사 나가고 50만 원 뺏어오고 그 다음에 전면 광고 내주는 조건 안에서 300만 원. 낮으면 250만 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강주 쪽에 있는 내재신문이 7개 있는데 그중에 5군데 이 기사를 계속 실어요. 올해는 30번을 목사님 글을 올렸어요. 기부 발표 때, 대주집회 때, 스바보드나 때, 칸타 때 이번에도 올려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 티카 정상 모임도 그대로 우리가 글을 실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소식이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보다가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분, 두 분 이런 분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와서 저희와 가깝게 지내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한계선이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이걸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어떤 일을 부딪혀보지 아니하고 우리 편에서 부담을 갖게 되고 안 된다는 마음에 우리 스스로가 준역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저는요 일을 많이 저질러요. 그러면 쫓겨나자. 일을 저질러 놓고 쫓겨나게 비게 더 하겠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어차피 26살 때 죽을 놈인데 올해가 60더예요 많이 살았죠? 네. 이제 죽어도 괜찮아. 그래서 그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살 만큼 사셨죠? 그러면 이제 죽으라고 일하십시오. 죽기 위해서 살려고 일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려고 사셨죠? 앞으로는 오늘부터는 죽으려고 사십시오.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살려고 하면은 뭐든지 걸려요. 죽으려고 하면은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답하기 싫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혼자 오래 사시다가 예. 주님 오시면 나 갈 테니까 오래 사십시오.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이 리브가와 야곱의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야곱은 어미의 품속에서 자라왔던 아들인데 그 지금까지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부담 없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이야기 앞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보고 오늘 내가 네 아버지가 네 형한테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덜에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축복은 네가 받아야 될 거야 이놈아. 그러니까 너 지방 가서 짐승띠 가서 염소의 까마를 끌고 와. 그럼 내가 그걸 요리해서 너한테 줄 테니까 들고 가서 아버지한테 복을 받아.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이고 엄마가 참 좋은 거예요. 알았어. 헛다갔다 올게. 그런 게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에? 성경을 읽었어요. 알지. 세상에 참. 뭐라 그랬어요? 자, 그 말을 들은 아들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탁 반격을 해버리죠. 뭐라고 했어요? 엄마!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이 경상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전라도를 해볼까요? 서울 사람 어떻게 말해요? 내가 서울 안 사는 건 몰라.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 떼에 가서 염소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들이 강하게 엄마의 말, 어머니의 말을 밀어내요. 11절에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애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털보요 그랬나요? 매끈매끈한 뭐라고요? 사람인 즉.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자막이 나오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에게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이거는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고 맞는 이야기고 옳은 얘기 맞죠? 맞아, 맞아요. 예.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에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다. 그 대놓고 무대뼈로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오늘 너 아버지 한 얘기 들었는데, 너 형을 보고 사냥해서 가져 별미를 만들어 가져 내가 그걸 먹고 복 준다고 했는데 네가 이거 복 받아야 돼. 너 짐승 떼 가가지고 염소 끌고 와. 이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 말이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 이런 말 듣겠어요? 그죠? 안 들어야 돼. 들으면 안 돼. 맞아요? 들으면 큰일 나.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고 미안하다.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만지면 탈로나면 뒤지게 죽어버리겠다잉. 없던 걸 하자. 하고 이렇게 끝낸 게 아니고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자,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기가 막힌 얘기죠. 엄마가 뭔 저주 있다고 내 저주를 가져가? 우리 이게 벌써 나와야 안 나와요? 예? 여기 벌써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기까지 안 나왔죠. 여기 나왔죠. 그죠? 리브가 뭔 재주 있다고 저주를 받고 지가 하나님간? 요거만 안 나오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때는 예가 되는데 이건 완전히 앞 또 뒤도 안 맞는 완전 무덥보식으로 밀어붙일 때는 우리가 열받아 안 받아요? 에? 목사님은 그 다음에 뭐라 놓아요? 경선 지 맘대로 하고 그죠? 그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너무 신령하셔서 좋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면 이제 진짜 복을 받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단호하게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려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신비로운 거는 그 뒤에 야곱이 어미의 말대로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어머니 이 리브가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너무 인위적이다. 이거는 억지다. 이거는 목사의 권위적인 것이다.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죠. 그죠? 여기 목사님, 박옥성 목사님 안 계셔. 우리끼리니까.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예, 네,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톡 던지는 분도 가끔 가다가 계시죠?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먼저 다 잡아, 다 잡아요? 나 안 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러지 말고 왜 그러는지를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 목사님이나 그 형제나 그 지체를 찾아가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뭔가가 있어요. 자, 이 니브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거기 2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한번 봅시다. 불 좀 밝게 해주실래요?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창세기 25장 찾으셨나요? 19절부터 읽어 내려가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받던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안에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그러되 이같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적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과 같아서 이름은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여기 보면 어머니 리브가 아이를 가졌을 때에 보통 이제 아이가 배 안에서 막 이렇게 놀잖아요. 그죠? 발로 차기도 하고 뭐 그 정도는 다 산모들이 견딜 수 있는 가벼운 가려운데 끊는 정도잖아요. 근데 이 두 놈이 치고받고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산부인과를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디로 가요? 산모들이 배 아파 어디로 가요? 산부인과 안 갑니까? 목사님 찾아가요? 그렇게 신령한 분이 계세요? 네, 산부인과를 찾아가요. 근데 여기에 이 리브가는 산부인과도 안 찾아가고 그 다음에 조산소도 안 가고 산판도 안 가고 바로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도대체가 너무 못 견디겠다고 어찌 된 거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허허 그거 좋은 일이요. 뭐가 좋은 건데요?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어. 뒷문제가 있어. 뱃속에부터 지금 서로 싸우고 나누어졌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참으면 나올 거니까 기다려. 그러고 안 갈까 하는 아이를 낳아보니까 큰 놈은 진짜 사람답게 생겼어요. 그리고 둘째는 인간같지 않아가지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짐으로 못 나고 발꿈치고 따라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큰 놈은 에스고 둘째 놈은 야곱이로 지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리브가는 뭘 말씀을 들었습니까? 큰 자가 장자지만은 반드시 둘째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잖아요. 맞죠? 약속이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 약속의 복은 절대로 에스에게 갈 수 없다. 이건 네 거야 이놈아. 나가. 나가면 네 거대. 나는 못 가는데요. 매끈매끈한데요. 어떻게 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좀 털 좀 나눠주지. 한 놈한테 다 줘버려가지고 나는 하나도 없어. 그런지 모르겠죠. 그거 문제 안 돼. 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 너의 저주는 내게로 다 돌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무슨 저주로. 허허이 놈 봐라. 왜? 이미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 약속,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정표잖아요. 이건 반드시 약속을 믿고 나갈 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게끔 돼 있습니다. 그걸 아는 리브가가 그 아들을 확 밀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어멜렉을 아들은 죽을 맛이지요. 자, 그러면 야곱이 못 보는 세계, 리브가가 보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맞죠? 야곱이 모르는 세계를 리브가는 알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모르는 세계,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목사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예. 언제부터 뭐만 잘하면 된다고? 예만 잘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예. 그런데 영 기분 나빠서 대답을 안 해버리네. 그럼 예 하지 말고 그냥 가요. 아니요 하고 사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그 약속 안으로 지금 밀어넣어요. 이 야곱은 그 약속을 갖고는 있지만 약속 속에 있는 존재지만은 야곱의 스스로는 이 약속을 이루고 약속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온다. 자, 누구 말만 쫓으라고요? 내 말만.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에 반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내 생각에, 사람들의 소리에. 자,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딱 있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으면 여러분이 들어야 할 소리가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4절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맞네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오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기 첫 번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 의인을 뭐하고요?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에는 유대교에서 길름을 받았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태어났고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아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유대교의 장로들의 보냄을 받고 인도를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잔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소식을 듣고 공문을 들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고 나서 바울은 바로 다메섹 교회로 들어갑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는지라. 그 말을 듣고 거기 이끌려서 다메섹에 가서 그 아는 형제들과 며칠을 있을 새 즉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굴복을 했단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 바울은 구원을 받기 전엔 유대교의 인도를 받았고 장로들의 말을 들었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유는 누구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 바울을 보고 이제 네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딱 한 분이다. 누구? 저 의인만 바라봐라.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입에서 음성만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이 말씀에 잡혀 심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나도 안다. 나를 결박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걸 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서 죽을지언정 나는 복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뿌리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에는 생각에 잡혔고 형편에 끌려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바울은 오직 이 말씀에만 이끌림을 받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내 말만 쫓고 여러분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 영혼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만 쫓아가면 되는데 우리에게 끝없이 올라오는 육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격되는 사단의 세계가 있습니다. 첫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주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 것은 여러분 들은 것은 무시해버리셔야 됩니다. 이 야곱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맞으면 절대로 어머니 말씀을 따라 염소 새끼를 끌고 올 수 없습니다. 설상 끌고 왔다 할지라도 그 요리한 고기를 들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발을 하면 못 믿어보고 그렇게 살다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사고를 좀 치십시오. 네? 니나 치락하지 말고 일을 좀 저질러요. 목사님이 뛰어다니면서 수습하시게. 애가 똥 싸면 누가 급합니까? 예, 애가 여기 똥 싸고 저기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면 누가 뛰댕겨요? 엄마가 바빠요. 맞죠? 예. 천사가 모시게 종이 모시게 여러분 일 저질러요. 알겠습니까? 아,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해요. 자, 이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약속을 받아요. 맞죠? 받았죠?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도망가요. 라반의 집으로 삼촌 집으로 가버리죠. 가가 20년 동안 오만 날구지를 다집니다. 자기 것 만들려고 막 별방법 다 하죠. 마음이 든 여자 있으니까 저거 내 거야 하고 막 7년 동안 내가 일할게 하고 줘 그래가지고. 그렇죠? 7년 동안 하고 첫날 밤 딱 보니까 누가 와 있어. 어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이 두꺼비요. 그래가지고 삼촌! 왜? 이게 뭐예요? 아, 우리 시방에는 이런 일이 없어. 언니가 먼저 가게 돼 있어. 그럼 내가 다시 7년 고생할게! 그래가지고. 맞죠? 예. 참 대단해요. 지 좋아하는 여자들하고 14년을 고생하더라고. 나 같으면 안 할 텐데.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짐승들 짓거 만든 짓거라는 사이가 만나고 막 인간 방법 쓰는 오방을 다 쓰잖아요. 그래서 끌어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갈 때 약국강을 건너서 가는 사이에 형 마음을 밖으로 다 짐승들 갖다 내다버리고 나중에 홀로 단신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한 대 두드려 맞아가지고 환대뼈가 휙 해가지고 쩔뚝발이 돼버렸잖아요. 그거 한 게 뭐 있어? 죽도록 해가지고 병신돼버렸잖아요. 나처럼 그죠? 죽도록 해가지고 병신돼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길바닥에서 킥킥 그러고 죄송합니다. 자, 그때 창세기 35장에서 다시 야곱이 돌아옵니다. 자, 볼게요. 지금 갖고 있는 성경 창세기 35장을 한번 가봅시다. 9절부터 읽어 내려갈게요. 야곱이 받다 마렴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함에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게서 나오리라. 자, 여기 보면 바닷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뭘 주셨어요? 뭘 줬어요? 복을 주셨죠. 맞죠? 자, 야곱이 바닷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뭘 줬다고 되었어요? 복을 주셨다. 자, 야곱이 바닷 아람에 왜 갔습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 방법 수단을 따라 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얻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이 앞에 이제 보면은 상수로운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다시 처음에 떠났던 것처럼 홀렬단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게 10절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자, 네 이름을 다시는 무엇이라 하지 않겠다?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부족한 자가 맞다. 못난 자가 맞다. 머저리가 맞다. 너는 병신이 맞다. 너는 38년 된 병자였다. 그러나 다시는 내가 너를 병자로 살지 않겠다. 일어나 걸어가라.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네 이름을 내가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너는 죄인이 맞다. 다시는 내가 너를 죄인이라 하지 않겠다. 오이나 그 말입니다. 맞아요? 자,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자 이스라엘 승리자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되리라. 다시는 네가 죄인이 아니다. 네가 죄인이 맞지만은 다시는 내가 너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의인이라 하리라. 모든 심판을 이기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의롭게 해놨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보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의인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보고 뭐라 불러요? 의인아, 의인 희신아, 죄인아 아니고 의인아, 맞아요? 온전한 자다, 내 아들이다, 거룩한 자다, 완전한 자다. 우리는 부족해요, 못났어요, 할 수 없어요 이러고 살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시는 네가 야곱이 아니다. 수단꾼이 아니다. 못난 자가 아니다. 할 수 없는 자가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승리자다. 이겼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부족한 사람으로, 못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저앉아 있고 머물러 있고 거기에 갇혀 삽니다. 이거는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지 않는 거예요.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1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함에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뭐한다? 나오리라. 자, 제가 서부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만난 대통령이 여러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만났던 부통령, 영부인, 총리, 장관은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에게 앉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신비롭게도 구원을 받아요. 이 말씀처럼 큰 민족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광주에서 일어나요. 수백 명이. 이번에 칸타타 마치고 제가 만난 사람이 500명이 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2주 동안. 그리고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룹으로 만나기도 하고 목사님과 만났던 모든 사람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해요. 신비롭게도 듣고 변화를 입어요. 왜? 목사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 약속 안에 있다가 보니까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루어져서 야곱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약속이 내게도 똑같이 임해서 똑같은 복을 입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1장에서는 돌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창감람나무에 접을 붙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접을 붙인 것은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중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죽었다가 살아나도 돌감나무 진액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돌감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인데 가지를 잘라서 창감나무 접을 붙이는 순간부터 창감나무 진액이 올라와서 창감나무의 꽃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줄기를 뻗어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왜? 붙어 있었던 것 말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가지가 접이 붙인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다시 이 돌감람나무는 창감람나무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동일한 복을 입고 동일한 약속이 내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 가지가 꽃이 피는 것처럼 이 접붙인 이 돌감나무 가지도 접이 꽃이 피게 됐어요. 원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붙여진 돌감나무 가지도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약속이 종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나에게도 열방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왕들이 종을 통해서 구원받고 일어나는 것처럼 못난 이놈의 인생에게도 그 왕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그 일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앉아가지고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부족해요. 딱! 입 밖에도 내지 마요. 뭐 설량만들 대답 안 해버리네. 아시겠죠? 네. 이제 우리는 뭘 가진 자입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맞아요? 맞아요? 네 이름이 야곱이든 맞다. 그러나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지 않겠다. 다시는 부족한 자가 아니고 다시는 죄인이 아니고 다시는 못난 자가 아니고 다시는 할 수 없는 자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딜이 받고 뛰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일을 저질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죽을 인생 얼마나 사는 건가 그냥 무조건 아정만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하면 살아 뭐 있어.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다가 죽으면 숨겨요. 알겠죠?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인데 이런 저들을 약속을 주시고 리브가를 통해 야곱에게 새 삶을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이 교회와 종을 통해 저들을 그렇게 이끌어주신 주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부족한 자가 아니고 못난 자가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복되게 해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고리 모두를 복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